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므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므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므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드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므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므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선물을 주는 사람과 그리고 선물을 받는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는 사람. 네. 받는 사람입니까? 네. 선물을 줄 때의 기쁨과 선물을 받을 때의 기쁨이 다른데 어떤 기쁨이 더 좋겠습니까? 예, 줄 때의 기쁨이 더 좋다. 모범적인 답안이 나옵니다. 선물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선물이 얼마나 고가의 가치가 있느냐,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또 선물을 어떤 동기로 주느냐 등등에 따라서 또 다르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아니 정상적으로는 당연히 선물을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선물을 받는 사람이 어린아이라거나 아니면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 이상 선물을 받으면 받는 기쁨도 있지만 동시에 또 되갚아야 한다는 부담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러나 선물을 주는 사람은 그저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가 내가 준 만큼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하는 그런 동기가 있지 않는다면은 주기 때문에 기쁘고 또 베풀어야 한다는 의무나 부담이 해소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자유의 기쁨이 또 있습니다. 여하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마지막 고별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설교의 마지막 끝을 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마도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치고 그리고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음을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보다 그 안에 넘치는 은혜 주는 것이 훨씬 더 복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할 수 있었으리라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살펴볼 사무엘하 9장도 주는 것의 복됨이 무엇인지 아주 감동적인 드라마 같은 장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참 모처럼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다윗이 하는 말, 다윗이 하는 행동 마치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저는 천국을 들여다보는 창문처럼 보입니다. 이 창문 안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가늠해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경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이 본문을 창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8장에서 이 다윗이 밖으로는 여러 민족들과 전쟁을 하면서 백전백승 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으로는 정의와 공의의 공의로 하나님의 신정 국가의 기틀을 하나하나 세워나가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태평성대와 같은 나라를 이루고 있는 이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요나단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혹시 사울 가문에 생존자가 있으면 이 죽은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다윗이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 가문의 시바라고 하는 한 종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죽은 요나단에게 두 다리를 저는 아들이 생존해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길래 긴 시간이 흘렀는데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해서 사울 가문의 은총을 베풀려고 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너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잘 알기 때문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어떤 관계였는지 여러 장을 통해서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특별히 저희가 함께 찾아볼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에서부터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잘 알다시피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이 살기 등등해서 그의 다윗을 여러 차례 죽이려 했던 것을 도와주고 살려준 경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나단은 자신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에 집착하지도 않았고 또 자기 자리로 인해서 허세를 부리지도 않습니다. 요나단은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향해서 열려 있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향해 있었음을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미래를 예견이라도 하듯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추후에 다윗이 왕이 되거든 나와 나의 가문을 꼭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그 언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알다시피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함께 전사합니다. 그를 계기로 해서 사울의 가문은 급속도로 쇠락합니다. 이 죽은 요나단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인간적으로 참 아쉽고 안타깝고 딱해 보입니다. 그는 시대의 흐름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부하와 동료를 아낄 줄 아는 참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후계자답게 용맹한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이 다윗, 다윗을 핍박하는 그의 아버지 사울의 실상과 죄를 그 면전에서 용기 있게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나단은 못난 아버지 만나서 전투에서 함께 전사합니다. 이제 겨우 다섯 살 난 아들 하나 남겨놓고 죽습니다. 그렇게 요나단의 생은 끝난 듯 성경이 기록한 것 같은데 몇 장이 지나 또 세월이 흘러서 요나단의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결코 잊혀진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듯합니다. 한 사람, 이 다윗이 요나단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이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자신을 향해서 보여줬던 그 사랑을 잊은 적이 없는 듯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푼 그 자비와 용기를 시간이 흘렀어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삶이 거기서 그렇게 끝난 듯 하지만 다윗의 마음에, 다윗의 기억 속에, 다윗의 삶에 요나단의 삶이 정확하게 각인되어 있고 그리고 다윗에 의해서 다시 요나단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다윗에 의해서 그의 삶이, 그의 사랑이, 그의 언약이, 그의 인생이 유산으로 남겨지고 있고 다윗에 의해서 오늘 요나단의 삶이 우리에게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 요나단은 얻은 것 없이 잃기만 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권력을 향한 의지를 조금만 더 가졌더라면 그가 왕이 되고 그의 가문이 그 팔레스타인을 장악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그 중에 왜 없었겠습니까? 그가 다윗에게 선대를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의 가문이 몰락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과 비아냥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집착하지 않고 연연하지 않았던 이 요나단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았던 요나단.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충성스럽게 실행했던 요나단. 우리말 은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 즉 언약에 기초한 신실한 그 사랑,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낸 약속의 사람, 그 요나단을 성경이 기억하고 있고 오늘 여기서 다시 등장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랬듯이 그 전주 설교에서 들었던 세례 요한이 그러했듯이 요나단도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거나 또 자신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지저분한 모략을 행했던 사람이 아니었고 도리어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성스럽게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생은 반드시 세월이 흘러도 시대가 변해도 장소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은총이 거론되는 곳에 그의 이름도 함께 거론되는 영예로운 이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다윗이 사울 가문의 사람 이 시바를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불러냅니다. 이 므비보셋은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므비보셋이 두 다리를 절게 된 사연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이 전투에 나가서 같은 날 다 함께 전사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달되었을 때 그때 유모가 이 다섯 살 난 아들 이 므비보셋을 안고 도망하다가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두 다리를 절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불려 올라온 이 므비보셋은 12절에 의하면 어린 아들이 하나 있을 정도이니 그때로부터 꽤 긴 시간이 흘렀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므비보셋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섯 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죽고 그리고 두 다리가 부러진 채 어두컴컴한 밤에 야밤에 왠지 모를 무서움과 공포 속에서 그렇게 공포 속에서 아비규환 속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 므비보셋이 그 끔찍한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가 산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두려움, 부모에 대한 그리움, 절망, 그리고 분노, 그리고 혹시 보복 또는 모든 상황을 다 포기한 모든 것을 포기한 체념.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의 나쁜 감정들, 인간이 경험할 수 있었던 모든 슬픈 감정들 그가 한 몸으로 다 경험하며 성장하지 않았을까? 우리 능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능히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다윗에게 걸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마음 때문에 그와 그의 남은 일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곳에 떨어져 숨어서 사는 숨은 도망자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두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친구들과 함께 나가 뛰어놀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활동할 수 없는 그의 신체 때문에 그가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인생에 대한 가치를 못 느끼며 살았을까, 얼마나 암울한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냈을까 능히 추측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의 사람들이 그의 집으로 들어와서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자 했을 때 그가 느꼈을 그의 마음이 어땠으리라 또한 우리가 능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다윗 앞에 나타나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할 때 오늘 본문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엎드려 있는 므비보셋을 향해서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므비보셋이 겪었을 그 공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한 이후에 므비보셋에게 두 가지 은총을 줍니다. 하나는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므비보셋에게 주겠노라 합니다. 그의 경제적으로 회복을 시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왕자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합니다. 이 므비보셋에 정치적으로 그의 명예를 높여 주었습니다. 다윗은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고 므비보셋은 다윗으로부터 은총이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던져봅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 은총이라고 하는 이 선물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주고받는 것이었을까? 혹시 두 사람이 주고받는 이 선물의 주고받음의 그 마음의 내면에는 또 다른 동기들이 또 다른 의심들이 혹시 작동해 보진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에는 다 동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에는 무언가를 베풀 때에는 항상 동기를 가지고 선물을 주고 베풀기 마련입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타인에게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그 사람이 좋으면 선물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미소를 선물로 줍니다. 가지고 있는 뭔가를 통해서 선물 공세를 하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혹시 집에라도 초대하게 되면 반찬이라도 하나 더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 구역에서 만나게 되면 이번 주 구역 모임 갈 때 무엇을 나눠줄까 주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넘치기 마련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면 그저 주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언제 선물을 주고 베푸느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궁핍에 처할 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병든 사람 만나면 손을 내밀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먹을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당연합니다. 외로운 사람에게 시간을 주고 억울한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당연합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렇게 선물을 주고 베푸는가. 공공의 선을 위해서 베푸는 일을 하는 단체에게 우리가 가진 시간적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를 베풀므로써 그 단체가 또 베풀도록 합니다. 험지로 떠나는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재난을 당한 이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도 합니다. 교육기관, 환경단체, 구호단체들이 선한 공공의 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기꺼이 그곳을 돕고 이 베푸는 일에 함께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남에게 선물을 주고 베풀 때는 이와 같은 경우들에 해당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남에게 선물을 줄 때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선물을 주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후한 인심을 쓰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으나 사실은 그 사람의 내면의 동기에는 아주 못된 나쁜 동기가 도사리고 있는 채 그것을 가장하여 후한 인심을 쓰는 척하며 사는 것이 죄인된 인간들이 아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값비싼 선물을 사서 들고 가는 것은 그 사람이 좋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혹여 내가 준 이 선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매수하여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계략인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그런 걸 뇌물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잘 멋지게 관리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어디선가 벌인 나쁜 추악한 일을 숨기고 감추기 위해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서 선행을 베풀고 사회에 기부를 함으로써 그렇게 이미지를 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좋아서 한 선물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선물을 할 줄도 알고 또 자기 자신을 타인에게 과시할 목적으로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받은 만큼 되돌려주지 않으면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는 말 듣기 싫어서 받은 만큼만 딱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주어도 기쁘지 않고 받아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주고받는 선물의 행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기쁨이 동반되지 않는 걸 가리켜 거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후한 인심을 쓰지만 사실은 나쁜 동기를 가지고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선물을 베푼다는 명목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타인의 가진 다른 것을 빼앗기도 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가장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혹자는 다윗이 이렇게 은총을 베푼 동기가 결코 선한 것만은 아니다,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사울파 진영의 사람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혹은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사울 가문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조사하니 요나단의 아들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아들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사울 가문을 다시 재건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님을 알아냅니다. 두 다리를 전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를 불러서 그에게 선물을 주고 땅을 주고 그리고 왕자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함으로써 겉으로는 선물을 베푸는 것 같으나 실상은 반대파를 제압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래 했다면, 정말로 그래 했다면 사울이 자기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그리고 또 상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물을 했다면 성경이 그것을 고발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가만 둘 리가 있겠습니까? 본문은 조금도 다윗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지 않음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목적으로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보지 않은 이상 그의 동기 100%를 다 우리가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오로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은총을 베푼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요나단과 주고받은 그 사랑 때문에, 요나단과 함께 꿈꿨던 그 언약 때문에 그가 은총을 베풀기로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죽음을 맹세한 언약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언약을 지키려고 은총을 베푼 것이죠. 그러나 실은 단지 이 언약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은총을 베푼 데는 이보다 더 근본적이고 큰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8장에서 보았듯이 여호와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 이기게 하셨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이웃 민족들과의 전투에서 아주 엽기적인 보복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중간에 자기 자신에게로 끌어오는 그런 연약한 모습도 실수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 하나님께서 그의 다윗의 삶을 가득 에워싸고 있고 함께하고 있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은총을 베푸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매우 인간적이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며 그를 단련하신 것도 은혜고 도망가게 하는 것도 도망 중에 살려준 것도 그리고 그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불구하고 많은 수많은 노래를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며 그리고 그가 마침내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전투에서 이길 수 없음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로 하여금 살게 한 이유였기에 이 다윗은 은총을 베푸는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로 다윗은 전 인생을 통해서 그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어찌다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무엇으로 이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다윗이 베풀기로 한 유일한 동기고 그가 선행을 하는 동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배반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할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기도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보복을 자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에워싸고 있음을 안다면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이 베풀며 나누는 이 일에 우리도 함께 쓰임받을 수 있음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서두에서 이 사무엘하 9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엿보는 창문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은 이 하나님의 은총, 헤세드, 약속에 근거한 이 은총의 운동성, 확장력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능히 충분히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성을 꿈꿔보고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10절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내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므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잘 알다시피 다윗은 이 므비보셋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쉬운 일입니다. 다윗이 므비보셋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쉬운 일입니다. 굳이 찾아내지 않아도 조금도 그의 인생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알기에 굳이 찾아낼 이유가 없고 안 찾아낸다 한들 이 비정한 고대 정치 세계 속에서 다윗을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을 기억하고 그리고 은총을 베풉니다. 그리고 오래된 옛 친구와의 그 약속을 실천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 그의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다윗과 요나단의 삶을 에워싸고 있고 그리고 흘러 넘치고 있고 그들을 휘감고 있기 때문에 그 휘감은 은혜가 다시 므비보셋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므비보셋에게 흘러간 이 하나님의 은총이 므비보셋의 인생을 휘감고 그로부터 차고 흘러서 또한 그의 아들에게 흘러 넘쳐갈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휘감은 이 은총이 그로부터 차고 흘러서 전혀 무관한 사울 가문의 한 종 시바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종들에게까지 은총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서 다 멈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목도한 이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이 은총이 흘러갔을 것으로 능히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은총이 그 좌우에 서 있던 대신들의 삶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에워싸고 흘러 넘쳐서 그의 각 가정으로 자녀들에게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 은총이 그 은총의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일터와 일상과 관계 속으로 흘러갔을 것으로 능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모든 땅과 삶의 터전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흘러 넘쳐갔을 것으로 우리 능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한 사람,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은혜를 반드시 실천하는 사람, 그 받은 은혜를 이행하는 사람, 다윗으로 말미암아 변함없이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는 은총,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행됨으로써 온 사회가 베풀고 베품을 받고 베품을 받은 이가 또 베풀고 또 베품을 받은 이가 또다시 다른 이에게 베푸는 베품의 역동성이 온 사회를 구석구석 적셔 나갔을 것으로 우리는 능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짧지 않은 손이라 함은 반드시 베푸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그렇게 베푸는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하기 마련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사무엘하 9장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연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배역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세속적인 역사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요나단의 삶은 어쩌면 비극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요나단의 삶은 은총의 모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자리에 연연치 않고 내 자리 지킴에 내 자리의 권한을 확대하는 일에 집착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최선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젠가는 바로 은총을 받아 살아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총의 유산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누군가에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 은총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인생의 역전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절망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그리고 열등감과 소외감의 인생을 살았을 이 므비보셋이 하나님의 은총을 실행하는 사람을 만나 그 은총을 덧입어서 인생에 큰 180도 전환이 일어난 것을 본문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도망자의 신분이었는데 이제 왕자의 신분이 됩니다. 아버지의 빈자리에 또 다른 아버지가 생깁니다. 형제들이 생깁니다. 그의 자리는 고귀한 명예로운 자리에 앉습니다. 귀한 받는 자리에 앉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됩니다. 그것이 은총 아니겠습니까? 실은 우리 모두가 다 무비보셋처럼 그렇게 은총을 덧입어 인생이 정반대 방향으로 되더라. 잃은 아버지를 찾고 잃은 형제를 찾고 그리고 빛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하여금 세 번째 교훈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이유는 바로 나로 하여금 이웃에게 은총을 베푸는 통로로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총을 베푼 이유는 단지 다윗이 좋아서만이 아니라 다윗의 왕국만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온 세상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다윗을 불러 은총을 주었고 실은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 사용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목적으로 부름받아 은총을 입었고 그 은총의 대행자로 살았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 이유는 그와 같은 인생 살라고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받는, 선물을 받는 것과 선물을 주는 것, 어느 것이 더 복되고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갚을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만 헤아려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또한 주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 머물고 있고 그 은혜를 지금도 눈떠 깨달을 수만 있다면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방팔방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문 열고 확인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가진 것, 잃는 것이 도대체 왜 두렵겠습니까? 잃는다 한들 그것이 얻은 것보다 더 크겠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더 모으려고, 더 높아지려고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총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 외에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더 있길래 그 은혜 두고 다른 것 추구할 이유가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 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모두가 모두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주는 곳,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베풀되 받을 것 계산하지 않고 그리고 헤아리지 않고 그저 주기만 해도 기쁜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받을 것 기대하지 않고 베풀되 되갚아야 할 의무감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베풀매 통로로 기꺼이 내 인생 드리는 것만으로 즐거운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은총을 받은 자답게 은총을 받은 나로 말미암아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다 베풀고 나누는 것으로 인해서 그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다면 그것처럼 복되고 그것처럼 행복하고 그것처럼 만족스러운 인생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일터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구역이 베풀고 나누는 일로 말미암아 거기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헤아려 보면 베풀어 주신 은총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또 헤아려 보면 받은 만큼 받은 대로 베풀며 살지 못한 날이 참 많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주님, 죄에서 건져주신 은총, 중독에서 해방시켜주신 은총,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주신 은총, 영적인 갈망 충만하게 채워주신 은총, 변함없이 지금도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 은총, 더 이상 외롭지 않게 좋은 공동체 만나게 해주신 은총, 성령으로 매일매일 말씀으로 순간순간 충만케 하시는 은총,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은총이건만 어찌하여 여전히 더 받으려 하고 더 누리려 하고 더 지키려고만 하는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구원의 은총 그 하나만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내 인생 다 드려도 다 갚을 수 없는 은총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그 사랑 기억하며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베풀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가난한 이에게 물질로 베풀고 외로운 이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병든 이에게 기도의 시간을 내어주고 나를 해하려는 원수라도 품어주어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머무는 곳 그 모두가 베품의 기쁨이 넘치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